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에서 10절로 알려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19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배울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는 이제 창세기의 그 뒤에도 이제 야곱과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증거한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과 천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거해야 되는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 외에 우리의 믿음을 다른 것에 연결시켜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과 천국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그 천국 믿음, 장막 생활을 했다는 천국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또한 믿음으로 증거하고 누렸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세상을 더 얻었다.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더 번성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과 천국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 믿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시다가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에 이르실 삶을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삶.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되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와 같은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해야 할 삶이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삶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여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그저 우리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으로 꼭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여정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여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맛보게 되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갔을지라도 그 갈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에 참여하는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나요? 가깝게는 물론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하며 자기가 들어갈 천국 믿음을 증거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자신은 정말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가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가도록. 이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 앞의 일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정말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를 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삶을 통해 무엇을 증거한 건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요. 그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믿는 성도의 삶이 제각기 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삶이 다르고 이삭의 삶이 달랐고 야곱의 삶이 달랐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죠. 만세 전부터 그 아들까지 바치시며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며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데려가시느냐, 인도하시느냐, 천국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도 함께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이, 이건 뭐 여러 번 우리가 했었어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였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지 말고요.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당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비롯한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 즉 셈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 그 셈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면 유브라데스강 저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즉 갈대아 우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긴 바벨 땅이에요. 바벨론 땅. 갈대아 사람들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었죠. 즉 바벨탑을 쌓았던 곳. 바벨탑을 쌓았던 곳에서 그들과 같은 죄악에 참여되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그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느냐? 가지 않았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예. 여전히 그 아버지를 떠나지를 못하고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그 당시에 더 번창한 인간의 도성이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흩어진 죄인들이 또 하란에 모여서 더 큰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갈대아 우르 땅,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하란에 안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 창세기 말씀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던 그 아비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아비 데라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세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는 좀 너희 아버지에 속해 있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그저 너희 가족들 버리고 떠나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아비와 친척들의 매여있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삶을 떠나고 사람의 도성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땅으로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겠죠.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이 세상에 안 하란 땅에 즉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또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여정을 점점 천국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여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뭔가를 더 세상적으로 얻으려는 것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미루고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것은 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가장 슬픈 일이었겠죠.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가시고 언약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아니 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아비의 죽음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의 그의 삶은 어떠했나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으므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좀 더 번성하는 삶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또 찾아와요. 또 잃어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버리게 하시는 사람. 가나안 땅에 지극히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게 뭘 알려주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니,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또 빼앗아 가시는가 하고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저 몇 개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루하루 살 길이 막막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생명까지 이를 지경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저 버리고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얻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을까요? 막상 닥치고 보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 삶에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자기 삶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 지극히 큰 기근이 찾아오자 우리 잘 알죠? 가나안 땅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우리도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는요.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냥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만 보입니다. 뭘 더 얻게 하시려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눈앞에 있는 문제만 산같이 우리를 둘러싸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니 그 하나님마저 버리고 떠납니다. 천국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세상만 찾아가고 세상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거기서는 일단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겨서 예?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섬기며 살았을까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누구는 두려워했죠? 애굽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죽게 될까봐 해를 입을까봐 자기 아내 사람마저도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고 그 대가로 많은 가축과 재물과 종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또 간섭하시죠. 그리고 그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그 아내를 취함으로 재앙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재물과 종들을 내어주어서 애굽 땅에 나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즉 천국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업앤다운이죠. 그럼 이제는 잘 살아갔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받은 여정 중에 하나가 누구죠? 그때 받은 여정 중에 하나가 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죄악으로 인해 후에 그 이스마엘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는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아브라함에 일어난 모든 삶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죄악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더욱더욱 연단해 가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 가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실 때까지 믿음을 주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버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봄 창세기에 나온 일들만 이렇겠죠. 수도 없이 버림을 당해도 진작 버림을 당해 마땅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그를 인도하실 건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겠다. 그 끝까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세요. 어디서 알려주실까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건가를 알려주세요. 창세기 15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천국 기업까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증거로 보여주셨죠. 어떤 증거가 있었죠?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놓으라고 하시고 그 갈라진 재물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친히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이었죠? 언약을 맺으실 때에 원래 그 쪼개진 동물, 피 흘리는 동물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하냐면 그 언약을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을 때에 마치 이 재물이 쪼개지고 피 흘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잘려져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맹세를 해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편에서 해야 되는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즉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시기까지 약속하신 모든 언약 축복은 꼭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 죄값을 치르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는 천국까지 결단코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배경에 이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늘 깨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언약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이루기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거기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저 베드로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그의 백성들 대신에 쪼개지시고 잘려져 나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수님께로 퍼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 하나님을 대신 내어주시고 심판하시기까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끝까지 사랑하여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그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먼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삶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온 후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편에서 자기 행위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100세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자 사라와 함께 웃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사라하고 믿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 성경에 나온 것만 그렇죠. 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또 세상을 믿었던 것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한심한 모습만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증거하며 자라가는 모습도 같이 나와요. 즉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십니다. 먼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땅 누가 먼저 갖게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갖지 않습니다. 롯으로 하여금 먼저 택하게 하죠. 그래서 즉 아브라함이 점점 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천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 소할 땅 좋아 보이는 땅을 얻기를 원했으면 자기가 먼저 택했겠죠. 자기가 삼촌인데. 그런데 롯으로 하여금 먼저 택하게 해요. 그래서 롯이 그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결국은 거기서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천국 본향 찾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씨앗이 점점점 아브라함의 삶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롯이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잡혀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그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세상 왕과 싸워 롯을 구해옵니다. 겁장의 아브라함이. 애굽 왕이 두려워서 아내까지 팔아먹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세상 왕과 전쟁도 벌이고 하나님 권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백성까지 구해옵니다. 예수님이 치르실 전쟁과 승리를 미리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곳에까지 이르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증거한 믿음의 절정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디까지 믿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가장 귀한 것까지 버리게 하시는 믿음. 말씀드렸죠. 믿음은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어딜까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그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가게 하세요.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증거하게 하신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귀한 것까지 바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까지 버리는, 정말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증거하게 하신 믿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겠지만 17절에서 19절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믿고 있었죠.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천국 생명을 향한 믿음. 즉 예수님과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장 귀하고 기뻐하는 외아들까지 바치게 하심으로 버리게 하심으로 장차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기뻐하는 외아들을 바치시고 버리실 것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닮은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것이 고난을 통해 증거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고난을 통해 처음에는 버리고 떠나는 삶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리는 삶을 통해 그런데 이로써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려주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처음에 자기 육신의 아비를 떠나지 못했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세상 왕이 두려워서 거짓말까지 하며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이 겁쟁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잃을까봐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기업의 땅도 버리고 떠났던 그 불신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믿음으로 자라갔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셨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뭘 사용하실까요?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을 통해 버리고 떠나게 하는 삶을 통해,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더욱 믿음으로 연단해 가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토기장이처럼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와야 되고 그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 순간순간마다 가만히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잘하나 못하나 이걸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삶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시며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도록 천국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셨다는 거죠.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삭까지 바친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주셨던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내용하고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증거하였다고 얘기하시면 말씀하시면서 마치 상을 주시듯 언약 축복을 내려주시는 내용하고 변함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잘 증거하신 후에 주시는 거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그 은혜 언약과 은혜 언약의 축복은 절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리아 산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해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듯 언약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천국까지 갈 텐데 그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잘 순종해서 천국까지 온 것처럼 면류관이라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복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마치 아브라함이 이룬 것처럼 상주시듯 언약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12장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바치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예비하신 본향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상을 주시듯 영원한 천국 기업의 축복을 주시며 그 천국 기업의 축복을 온전히 얻는 날까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시련, 우리의 죄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비의 죽음, 기근, 생명의 위협 같은 여러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실족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다까지 드러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죄의 바다까지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바다까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의 죄가 바닥까지 드러나잖아요. 포기 안 하십니다. 이 모든 걸 통해 더욱 예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천국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루심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확인하면서 또 일어서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아직도 갈대아 우르 땅? 아니면 잠깐 하란으로 가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 애굽으로 도망쳐 있나요? 거기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 버리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며 기근 앞에서 한숨과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알려주십니다. 그 맹세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바치기까지 너희는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겠다. 그 삶 가운데 비록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 빼앗기게 하시는 것, 버리고 떠나가게 하시는 것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시려고. 그 더 나은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여정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려고. 결국 우리가 다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 나의 삶,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아들까지 주신 사랑과 은혜를 붙드시고 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주신 그 여정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가장 귀한 것까지 버리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시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임을 믿음으로 얻고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내 학교도 괜찮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리아 산에 서게 될 그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아니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는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며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버리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 축복을 더욱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 다 버리고 떠나게 하실지라도 예수님을 얻음으로 천국 본향에 이를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다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